누구나 인생은 처음입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 나는 인생이 두 번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당연컨대 없으실 터입니다. 누구나 인생은 처음입니다. 초행길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영역에 있어서든 많은 부분에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는 늘 능숙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도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에도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능숙하지 않습니다. 왜 능숙하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초행길이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처음 만나는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처음 만나는 친구들과의 관계, 처음 만나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처음 만나는 아내 혹은 교제하는 자와의 관계, 혹은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듯이 옆에 있는 교인들과의 관계, 우리는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처음 접해보고 처음 경험하는 것이다 보니 모든 부분에 있어서 능숙하게 잘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가 혹은 함께하는 이들이 조금 실수를 하게 된다면 그들에게 찾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기보다는 벌컥 화를 내기도 합니다. 혹여 넘어져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 그 넘어져 있는 자 곁에 가서 잠깐 옆에 머물러 줘도 되지만 그에게 가서 얼른 일어나서 빨리 걸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능숙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이 삶의 모습 속에서 담겨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초행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잠시 기다려줘도 되는데 먼저 앞서간 이들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잠깐 알려줘도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 그들에게 가서 지금 당장 일어나라고 지금 당장 걸으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전에 우간다와 필리핀이라고 하는 지역에 잠깐 지내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두 나라에서 그냥 몇 달이라는 기간 동안 지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우간다라고 하는 이 지역에 갔을 때, 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녔을 때에는 대략 1200명이라고 하는 교인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1200명이 모이게 되는 이 교회는 괜찮은 프로그램을 참 많이 진행했었고 참 괜찮은 모든 행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참석하는 대다수의 교인들이 대부분 만족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이 교회는 이 선교지라고 해야 할까요? 이 교회는 큰 교회도 몇 번이나 지어내었고 큰 학교도 몇 번이나 지어내었습니다. 우간다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총리가 올 만큼 그들을 만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교회였습니다. 세상에서 바라본다면 이 교회는 성공한 교회입니다. 완벽한 교회입니다. 부족한 게 없는 교회입니다. 교인들도 만족하였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았고 세상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입니다. 제가 그 우간다에서 선교를 감당할 때에 참 이렇게 이리저리 일이 바빴던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고 그 일하는 시간들 가운데에서도 참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리저리 일에 치이다 보니까 제 삶에 있어서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선교사님께서는 늘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는 하셨습니다. 조금 실수해도 된다. 조금 천천히 가도 된다. 조금 넘어져도 된다. 잠시 기다려주면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참 조용하셨고 참 순수하셨습니다. 거기에 계셨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셨지만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계산적이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잘 흘러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이야기들을 나누었던 교회였습니다. 세상에서 봐도 완벽한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봐도 완벽한 교회였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우간다에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고 나서 몇 주 후에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달려오는 차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참 많은 울분이 제 마음 한켠에 올라왔습니다. 참 조용히 하나님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그 자리로 갔던 그 선교사님, 다른 이들이 다 계산하고 어떻게 하면 더 괜찮은 방향을 이야기할 때 이 선교사님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생각하셨던 그 선교사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왜 이 선교사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인가? 저는 참 많이 화가 났습니다. 완벽한 교회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완벽한 교회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완벽한 교회였고 교회에서도 완벽한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그 선교사님을 데려가시는 겁니까? 그렇게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생활을 조금씩 이제 하게 되고 한국에서의 생활을 하게 되고 몇 주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몇 주라는 시간이 흐르고 저는 제가 다니던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참 큰 행사를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외부에서는 참 많은 손님들이 오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참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혹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나이가 조금 있는 청년들이 나이가 적은 청년들에게 뭐라 하기도 했습니다. 순간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그렇게 완전하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더 완벽하게? 더 괜찮게? 그 방법이 아니라 너희들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답게 해야지 라고 화를 내고 나와버렸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께 부족한 영역이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 생각과 고민으로 내가 하나님께 조금만 더 가까이 가고 혹은 교회 일을 조금만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더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든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만약 그 선교사님에게 찾아가 그 선교사님에게 그런 잣대를 들이민다면 화를 낼 것 같습니다. 더 완벽하게, 더 괜찮게 했어야지, 더 교회답게 했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화를 낼 것 같습니다. 성경에 있어서 가장 처참하게 고난을 받은 인물을 이야기한다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욥이 가장 처참하게 고난을 받았던 인물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고 자녀도 잃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욥을 떠났고 온몸에 병이 났습니다. 욥기 1장에 있는 욥의 모습을 본다면 욥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혹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영역에 있어서 잘못이 있는지까지도 주님께 두려워하며 나와 제사를 드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을 받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하였듯이 재물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모든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욥기 8장의 이야기로 넘어오게 되면 8장에 나오는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욥에게 찾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 하나님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면서 그렇게 명확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너희들이 율법을 혹시 너 혹은 너의 자녀들이 율법을 조금만 더 잘 지켰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욥이 하나님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혹은 부족한 제사를 드려서 혹은 완벽한 제사, 완벽한 율법을 드리지 못해서 그에게 고난이 갔을 것 같습니까? 혹여 완벽하게 드리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욥에게 주어진 이 고난은 다른 성경 인물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처참하고 비참합니다. 더 가혹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과연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혹은 더 제사를 완벽하게 드리지 못해서 일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욥기 9장의 말씀으로 넘어오게 되면 욥이 빌닷이라고 하는 이에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정의로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공의로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완벽한가? 그래서 누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가? 라고 9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잠시 저의 이야기로 넘어와 보려고 합니다. 저는 필리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몇 달이라는 시간을 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를 다녔고 완벽이라고 하는 그 주제와는 아주 거리가 먼 교회였습니다. 예배는 아주 간략했고 모이는 인원도 대략 50명 정도밖에 되진 않았었습니다. 진행되는 행사 혹은 프로그램은 없었고 주일날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것으로 모든 예배가 마쳐졌습니다. 그 어떤 프로그램도 행사도 없었기에 그곳에 계신 목사님과 교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교제의 시간을 보내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집에 갈 때면 늘 그런 생각을 하고는 했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지? 어떤 공동체가 더 좋은 공동체지? 그런 생각이 제 마음 한켠에는 들고는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완벽이라는 방법으로 교회가 운행되면 더 그리스도인다운 교회,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만나왔던 수많은 교회들 속에서는 완벽한 교회만이 그리스도인의 방법을 따라가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율법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인생에 있어서 혹여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율법을 잘못한 것이 있나? 내가 하나님께 완전하게 드리지 못한 제사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 그들의 전통이고 방법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된다면 오늘 읽었던 성경에서는 한 관리가 예수님에게 찾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와서 한 번만 만져주십시오. 성경을 토대로 본다면 손대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 전통에 의하면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은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율법을 어기게 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예수님에게 찾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 한 번만 어겨주십시오. 그 율법 한 번만 뒤로 하고 나의 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관리에게 앞장서라고 이야기하시고 관리를 따라 관리의 집으로 가게 되십니다. 그렇게 관리의 집으로 걸어가시는 그 길에 한 혈류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몇 년 동안이나 이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21절인데요.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왜냐하면 이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이는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다른 병자들처럼 지금 내 병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찾아가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 걸어가는 저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를 만지기라도 하면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 또한 유대 전통에 의해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병을 가지고 있는 이가 선한 이를 만지게 되면 선한 이 또한 병에 걸린 이 완전하지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행동 또한 유대 전통에 의하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더 완벽해져야지, 율법도 더 완벽하게 지켜야지 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의 모습 안에는 가득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더 완벽해야 돼, 더 온전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본연의 모습으로 인해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시선이 어쩌면 다른 이들처럼 옆에서 지켜보는 그들처럼 예수님을 선생이라 율법교사라 불렀던 그들처럼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공동체가 많이 읽었던 성경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된다면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부정한 상황을 처하게 되면 자신이 부정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조금 달랐습니다. 부정한 것이 선한 것을 만지게 되니 선한 것이 되었습니다. 부정한 것이 더 이상 부정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유대 전통과 율법을 고스란히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부정한 것을 그 부정한 것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맥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부정한 것을 선한 것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 부정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궈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완벽하고 완전한 율법을 따르는 자는 아닙니까? 부족함을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산산조각나 다 부서져서 있는 그들에게 당장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괜찮다, 잘하고 있다 라고 손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깨진 토기들입니다. 그러나 토기장이가 누구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사랑 만지며 주의 두 발 나를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가 처음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에겐 처음입니다. 때로 우리는 그 처음 가는 그 길에 함께 걸어가는 그들에게, 넘어져 있는 그들에게 당장 일어나라고, 걸으라고, 뛰라고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더 완벽하고 더 완전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모두가 깨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오고 주님께 안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깨진 토기의 토기장이가 누구인지 생각하게 하시며,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걸음과 나아가는 모든 앞길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